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향년 94세로 서거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30일 밤 10시께 텍사스주 휴스턴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가족 측이 전했습니다.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사랑하는 아버지가 놀라운 94년을 보낸 뒤 돌아가셨음을 발표하게 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지 H.W. 부시는 최고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자 아들, 딸들이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버지였다고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날 서거한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부인 바버라 여사가 92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입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부통령을 지낸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1988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서 이듬해 제4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40여 년에 걸친 냉전의 종식과 동서화합을 선언했습니다. 이후에 소련이 붕괴하고 동서독이 통일하면서 동유럽 일대가 공산주의 진영에서 이탈하는 세계사적 격변이 진행됐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다국적군과 함께 걸프전쟁을 수행해서 승리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당시 군 의료진과 수송기 등을 파견하면서 다국적군에 참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아베 총리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관련 최근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봤다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날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까운 동맹인 한국을 포함 국제사회와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샌더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북한군 장병 한 명이 1일 한국으로 귀순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56분께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군인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남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총격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합참은 남하 과정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지역 전방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은 한국과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초소 GP20 곳을 시범적으로 완전 파괴한 이후 북한군 기순의 첫 사례입니다. 남북한 양측은 지난 30일 GP 시범 파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전날 밤 서거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건강한 판단과 상식, 흔들림 없는 리더십으로 우리나라와 세계를 이끌어서 냉전을 평화로운 승리로 종식했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게시한 성명에서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온 나라의 슬픔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시 전 대통령의 본질적인 진정성과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해학, 믿음과 가족, 나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공헌은 그의 말대로 미국의 위대함과 희망, 기회를 밝히는 천개의 불빛처럼 동시대의 세대를 공공에 봉사하도록 일깨웠다고 적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30일 서거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미국이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라는 애국적이고 겸손한 공복을 잃었다며 애도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게시한 성명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겁지만 또한 감사로 가득 차 있다면서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70년 넘게 사랑하는 나라에 헌신해왔고 2차 대전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조종사이자 군통수권자, 유엔대사, 정보수장, 중국특사, 부통령으로서도 헌신했다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장량입니다.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마라라는 말 많이 합니다. 부모가 자주 싸우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가 불안하고 사회성에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도 따라 붙는데요. 그런데 건전하게 싸우는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아마도 다른 모양입니다. 이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놀이를 부모와 아이가 함께 진행하도록 했는데요. 레고라는 이 장난감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설명서를 줬고 부모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는 조립 방법을 부모는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결국 부모가 어떻게 자신의 갑갑함을 풀어나가는지를 아이들이 지켜보게 한 겁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감정적으로 건강하게 풀어나가도록 허락한 쪽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쪽으로 나누어서 이 두 그룹을 의학적으로 진단하고 면밀히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참고 억누르는 부모는요. 여러 면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거나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평소보다 애정어리지 않았다고 관찰됐는데요. 자, 스트레스 속에 있는 부모의 모습. 부모의 반응들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요. 자녀가 다 지켜본다는 상황에 주목한다면 아차 싶은 뭐 그런 내용입니다. 실험 내용을 자세히 다 설명해드리긴 어렵지만요. 결론은 감정을 숨기는 부모를 지켜보기보다는 이 건강한 다툼을 보도록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부모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을 잘 풀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에 대한 반응력이 커진다고 합니다. 싸우지 않고 사는 부부는 없겠죠. 그리고 건전하게 싸운다는 게 뭔지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안다고 해도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훈련을 통해서 서서히 성취해 가기를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브루노 마스가 부릅니다. Treasure 들어보시죠.
Treasure, that is what you are. You're the treasure. treasure. You are my treasure. Yeah, you are my treasure. You are my treasure.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WBC Big Match. 세계 복싱 평의회 WBC 헤비급 챔피언인 디온테이 와일더와 헤비급 통합 챔피언을 지낸 타이슨 퓨리가 12월 1일 미국 시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격돌한다고 합니다. 세계 권투 애호가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경기인데요. 두 선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WBC 헤비급 타이틀을 걸고 주먹을 맞댑니다. 지금까지 접은 적이 없는 헤비급 절대 강자들의 맞대결인데요. 미국 선수 와일더는 40전 전승에 39 KO 기록을 갖고 있는 북미 최고의 핵주먹이지만 21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복싱에 입문한 탓에 기술력이 조금 부족해서 경기 내용이 들쭉날쭉한 편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와일더에게는 치명적인 한 방이 있다고 하네요. 강력한 스트레이트 펀치가 정확하게 꽂히면 경기 양상은 한순간에 바뀐다고 합니다. 자, 이에 맞서는 영국 선수 퓨리는 역시 27전 전승에 19 KO의 무패 전적을 자랑합니다. 퓨리는 2015년 11월 헤비급을 장기 집권해온 무결점 챔피언인 블라디미르 클리츠코를 꺾으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요. 이듬해 금지 약물 테스트에서 코카인 등이 검출되면서 챔피언 왕좌에서 불명예스럽게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만큼 퓨리에게는 와일더와의 이번 대결이 세계 최고의 헤비급 복서로서 다시 입지를 다질 다시 못 올 기회인 건데요. 2년 이상 링을 떠나 있었던 퓨리는 지난 6월 복귀전에서 세퍼 세퍼리를 4라운드 만에 꺾었지만 긴 공백기 탓인지 경기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퓨리는 와일더가 부족한 기술력이 뛰어난 만큼 기본기에서 약점이 뚜렷한 와일더와의 승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경기에 대해서 헤비급 전설들은 와일더의 우세를 점치면서도 시합이 장기전으로 흐르면 퓨리가 승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참고로 이번 경기 입장권은 한 장당 위치에 따라 100달러에서 4,500달러를 호가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스티븐 힐렌버그. 미국인에게 큰 사랑을 받는 만화 영화 스펀지밥을 만든 스티븐 힐렌버그 씨가 향년 57세로 사망했습니다. 스펀지밥 제작사 니켈로디언은 지난달 27일 스펀지밥 캐릭터 창시자이자 프로그램 제작자인 힐렌버그가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일명 루게릭병으로 투병하다 전날 눈을 감았다고 밝혔습니다. 힐렌버그는 작년 3월 신경퇴행성 질환인 ALS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계속 스펀지밥을 만들 것이며 할 수 있을 때까지 작품에 기여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로튼에서 태어난 힐렌버그는 원래 대학에서 해양생물학을 전공했는데요. 졸업 후 1984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해양연구소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만화책을 직접 제작할 만큼 그림에 대한 관심과 소질이 뛰어났는데요. 결국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 진학해 애니메이션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니켈로디언에 들어가서 로코의 모던 라이프 작가 겸 감독으로 일하다가 해양생물에 관한 지식을 총동원해 스펀지밥을 탄생시켰습니다. 의인화된 바다 생물 스펀지가 주인공인 이 배경은 비키니 시티라는 가상의 수중 도시인데요. 스모바지 스펀지밥은 1999년 5월 첫 방송된 후 점점 더 큰 인기를 모았고 한때 편당 시청자 수가 2,700명에 달하는 등 니켈로디언의 간판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200여 개 국가에서 방영됐고 60여 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2004년에는 극장용 영화로 개봉됐고 2015년엔 속편이 나왔는데요. 시나리오와 감독 모두 힐렌버그가 맡았습니다. 자, 그는 2020년 세 번째 스펀지밥 영화를 개봉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었는데요. 스펀지밥은 2017년 브로드웨이 뮤지컬로도 제작돼서 토니상 12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2015년까지 TV로 방영되면서 방송계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에미상을 4차례 수상하는 등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헬렌버그는 올해 에미상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VOA 방송 한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뉴스로 한반도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박형주 기자 이번 주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네, 미 국무부가 법무부가 이 북한 관련 기업들의 자금 몰수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해서 독자적 행동도 불사하겠다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백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26일 북한 금융기관의 돈 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 또 중국 기업들의 자금을 몰수해달라면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네. 해당 기업들에게는 유류와 석탄 거래를 도우면서 북한 자금을 세탁했고 또 북한이 미국의 금융체계에 접근하도록 도운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VOA가 국무부에게 이런 것에 대한 논평을 요청을 했는데요. 국무부는 미국은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주체에 대해서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포함해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예. 또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 법무부가 북한을 둔 기업들의 자금을 몰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셨. 예.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네, 마치 이 관련 기사가 역시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예. 함지아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일단 미 법무부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싱가포르 소재 기업 한 곳 그리고 중국 기업인 에이펙스 초이스 홍콩에 있는 중국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위안이 우드 이런 회사를 상대로 26일 몰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법무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면요, 이 기업들이 미국 달러를 이용해서 제재 대상 북한 은행들과 거래를 했고요. 또 북한 은행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정권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울러서 법무부는 이들 북한 은행들이 세탁된 자금을 이용하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에도 불법적으로 접근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자, 싱가포르 또 중국의 이들 업체들이 거래한 북한 기관들 어떤 곳인가요?
네, 법무부가 공개한 소장을 보면요. 이들 기업들은 과거에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제재한 벨머 매니지먼트 또 단둥 주청금속회사 또 위총 주식회사 이런 회사들과 자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북한 정권과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날 소장이 이름을 올린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의 경우는요. 지난해 5월 또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만든 위장회사에 모두 60만 달러를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 이 위장회사는 같은 달 5일부터 10일 사이에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다시 멜머 매니지먼트에 약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라고 소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에이펙스 초이스도 북한의 또 다른 위장회사에 50만 달러를 송금했고 또 이 위장회사는 35만 달러를 또 다른 위장회사에 보내고 며칠 에는 벨머 매니지먼트에 120만 달러를 이체했습니다. 네. 단순히 듣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하실 수도 네. 있을 텐데 네. 중간에 위장 회사를 두고 돌고 돌면서 이제 거래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북한은요 에이펙스 초이스 등과 복잡한 거래를 통해 통해서 벨머 매니지먼트에 돈을 보냈고 또 이 자금으로 정유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미국 법무부가 몰수를 요청한 자금은 규모가 어느 정도나 예. 될까요?
법무부는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의 경우는 59만 $9,930 그리고 에이펙스사는 84만 $5,000 그리고 위안이우드는 172만 $2,000 모두 300만 달러에 대한 몰수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제시 리우 미 워싱턴 DC 연방 검사장은요. 이번 소송은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들이 국제 돈 세탁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들이 위장 회사와 거래하면서 북한의 자금을 미국을 통해서 옮겼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 기업들은 미국이 부과한 대북 제재를 위반했고 또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기업들이 어디에서 사업을 벌이든 상관없이 미국 정부는 중대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번 소송이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소송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해외 기업에 대한 미 법무부의 자산 몰수 요청은 모두 4건으로 늘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많이 본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네.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미한 연합훈련의 진행 방식에 일부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위 훈련,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대규모 훈련은 한반도 밖에서 한국군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함지아 기자가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26일 공개된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대대급이나 이보다 더 낮은 급의 훈련을 하는 건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요.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디펜스 뉴스라는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브라운 사령관 말을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리면요.
예.
한반도에서 대대급이나 이보다 더 낮은 급의 훈련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작은 부대 단위의 훈련은 지금 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보다 높은 단위의 훈련인데 이건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이, 또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 워싱턴주, 그리고 알래스카에서도 일부 상황을 놓고 최근 훈련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네.
또 이 훈련에는 한국군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일부 초청을 받아서 훈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훈련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단 분명히 더 낫다,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또 이 같은 발언은 미한 연합훈련 축소가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육군이 어떻게 상쇄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답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이 뭐 일부 축소 운영되고 있지만 뭐 여전히 연합훈련이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군사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게 평화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협력이라는 건 누구에게 진정한 억지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제대로 된 협력은 꽤 강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따라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데 있어서도 이런 협력이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예.
또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가까운 관계를 목격한 뒤에 왜 우리가 이들과 싸워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편 브라운 사령관은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북한의 도전이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30년 이상 한국과 일하면서 동맹이 지금보다 더 굳건했던 때는 없었다. 이는 북한의 도전이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미 태평양 육군 사령부에는 주일 미 육군, 또 하와이 소재 25 보병사단, 주 알래스카 육군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네.
참고로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주한 미군은 이 육군 사령부에 소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사성 장군인 브라운 사령관은 2016년부터 태평양 육군 사령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요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 이 내년 봄에 실시할 걸로 예정되어 있는 이 미한 독수리 훈련을 다시 조정할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 훈련도 한반도 밖에서 실시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과 한국 두 군 당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축소나 중지를 넘어서 근본적인 수준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의 훈련 축소 발언은 핵추진 항공모함 그리고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선 전개 중단과 또 훈련 기간 단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미한 연합훈련을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게 된다면 북한이 문제 삼지 않을까요?
미국이 이번에 공개한 조치들은 사실 북한 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3월 평양을 방문한 한국 정부 특사단에게 지난 4월에 실시 예정이었던 키 리졸브 등 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라면서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이 한미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다소 유화적 대응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이 됐거든요.
네.
북한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독재의 선택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많이 본 소식은 인터뷰 기사네요.
예. 미중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한국, 중국이 최근 북한의 유화적 태도를 취하면서 북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밥 코커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이 했는데요.
예.
코커 위원장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정계를 은퇴한다고 합니다. 예. 이조훈 기자가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먼저 미북 협상 전망과 관련돼서 코커 위원장은 올해가 지나기 전에 중요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뭐
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거나 뭐 이런 일을 얘기하겠죠.
얼마 안 남았죠, 올해는.
네, 뭐 한 달 남았으니까요.
네, 네. 예.
북한과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쁘다. 그리고 또 염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미국 관계자들은 지난 수년간 북한과의 과정이 어땠는지 잘 알고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들이 아무 결과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미 관계자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라면은 그동안 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인물이죠.
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은 사실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고 보니 단순히 미북 간의 첫 만남에 불과했고 또 언론의 보여주기용이었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 행정부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이어지는 앞으로의 일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나요?
한마디로 실질적인 행동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북한이 취한 조치는 앞으로 뭐 진전을 시킬 의향이 있다. 이런 관심을 보이기 위한 정도 피상적인 단계에 머물렀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또 북한이 많은 양보를 해야 그런 바람직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북한이 그렇게 할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적어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코코 상원 외교위원장은 대북 압박 정책을 일단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 정책을 완화하려는 움직임, 뭐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 경우는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도전들을 줄곧 받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미중 무역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좀 더 복잡해졌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네.
특히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미 연방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의 인터뷰 내용 네 번째로 많이 본 기사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많이 본 뉴스도 알아보죠.
네. 미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이버 범죄 상당수의 주범을 북한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용의자들의 이메일 또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함지아
네.
기자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부 나라들의 금융기관 워너크라이 등의 해킹 범죄를 감행하고 미국의 대학과 연구원들, 에너지 회사, 가상화폐
북한의 해킹은 특정 대상을 오랜 기간 감시를 하고 또 이들에게 악성 코드가 포함된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 이걸 스피어 피싱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소니 영화사 혹은 또 일부 나라들의 금융기관 워너크라이 등의 해킹 범죄를 감행을 했고 또 미국의 대학과 연구원들, 에너지 회사, 가상화폐 교환소 등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북한의 사이버 범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조선 엑스포 합작회사 소속 박진혁에 대해서 미 법무부가 기소장에서 이런 사실들을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해킹 수법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지난 2016년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대한 해킹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알아볼까요?
네, 기소장에 따르면요.
예.
북한 해커들은 2004년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과 관련 은행들을 감찰하고 감시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Gmail이죠.
구글 메일.
예, 구글 메일 Gmail 계정을 이용해서 라셀 알람이라는 취업심 지망생을 사칭한 그러니까 가짜 이름을 사용을 해서 이 이메일을 방글라데시 은행 관계자들에게 수십 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은행에 취업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력서도 같이 보냈는데
네.
그 이력서로 연결되는 링크에 악성 코드가 심겨져 있었다는 게 기소장의 설명입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은행 침투에 성공한 북한의 해커들이 1년 넘게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한 뒤에 바로 2016년 1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라고 하는데 이 핵심 시스템에 접속을 했고 8,100만 달러를 탈취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밝히고
대단한
있습니다.
대단한 규모네요.
예, 이후 분석을 통해서 해커들의 접속지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건데요.
네.
특히 이들이 이용한 이메일이 과거 다른 범죄에 연루된 계정과 관계가 있고 또 이 계정이 한국어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과의 연관성을 지목해냈습니다.
네, 자, 미 법무부가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상당히 다양한 기관에 해킹을 시도했다고 하죠.
네. 앞서 이야기한 박진혁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북한 해커들이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를 만드는 곳이죠. 로키드
네.
마틴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때도 바로 스피어 피싱을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미국의 지메일 계정 3개와 또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음 계정 1개를 이용해서
네.
이 스피어 피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한 해커들은요. 이런 방식으로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또 이메일을 보냈고요. 또 미국과 한국의 군 관계자 등에게도 이메일을 보내서 오랫동안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사진으로 많이 보여지는 남성이던데요.
네.
이 미 수사당국이 해킹을 주도한 인물로 박진형이라는 사람을 지적을 지목을
네.
했는데 어떻게 적발한 건가요?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소장을 작성한 FBI 특별수사관은 수사를 위해서 수색영장을 100여 차례나 집행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어서 1,000개의 이메일 또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하고 다른 나라에도 85차례의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북한 해커 중 사실상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된 박진혁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네.
기소장에 따르면 박진혁이 소속된 조선엑스포 합작회사의 책임자는 2011년 1월 박진혁을 기존 프로그래머를 대처할 새로운 프로그래머로 소개하는 이메일을 외국의 한 회사 관계자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때 박진혁의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가 첨부돼서 이게 좀 그 신원이 확인되는 그런 증거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는 박진혁이 1984년 8월 15일 생이고요. 또 김책 공업대학을 졸업한 뒤에 2002년부터 온라인 게임 개발자로 활동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자바라든가 뭐 PHP, JSP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코딩에 능통하다 이런 사실도 소개됐다고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수사진은 박진혁이 동료 등에게 보낸 이메일을 확보를 했고요. 이 중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박진혁은 2011년 5월 중국 다렌에 머물 당시 이 지메일 계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그의 9월 동료인 약혼녀와 결혼을 할 예정이고 또 앞으로 영구적으로 북한에 돌아가서 살 방법을 찾고 있다 이런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고요.
이 내용은 진짜인가요?
일단 뭐 법무부가 이렇게 밝혔으니까요. 그 이런 이메일을 보낸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뭐 맞는 얘기인지는
네.
뭐 박진혁을 통하지 않으면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후 실제로 같은 해 9월 동일한 인물에게 다음 주에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메일을 또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2년, 2013년에도 한메일 계정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고객들과 교신하는 내용 또한 수차례 수사진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뭐 현재 박진혁은 FBI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데 FBI는 영어는 물론 한글, 중국어로 번역된 수배 전단지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메일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썼습니다만 2014년을 전후해서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있다면 실제로 미 당국이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자,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네.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 회피 행동에 대해서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내용 그리고 미한 연합훈련 가운데 일부 상위훈련을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고 있다라는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의 말 전해드렸고요. 또 밥커커 상원 외교위원장의 최근 미북 협상에 대한 평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해 기소한 내용도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독자의 선택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아델이 부릅니다. Someone Like You 들어보시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올해 한국 내 탈북자들의 미국 방문이 이례적으로 많았는데요. 한국 내 탈북자 단체가 학생들을 이끌고 최근 미국을 다녀갔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미국에 대한 세뇌 교육을 받으며 미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자랐다는 20대 탈북민 임주현 양.
일단 미국에 대한 이전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뭐 이른바 이제 어릴 적부터 북한에서 미국에 대한 이런 좋지 않은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없지 않아 이제 무의식 속에서 미국에 대한 약간의 편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른바 이제 미국은 개인주의가 심한 나라여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이익에만 충실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뭐 미국은 또 나의 원수이자 이런 노무를 생각하던 의식은 이미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모두 변하긴 했지만 또 네, 앞서 언급한 네.
이런 생각은 2015년 한국에 입국한 뒤 달라졌지만 미국에 직접 와보기 전까지는 실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약 2주 남짓 진행된 미국 방문은 주현 씨의 생각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뭔가 어디든 나서 자란 환경에 따라서 이제 문화와 가치관이 서로 다를 뿐이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마음적인 부분에서는 뭐 민족이나 또 나라를 떠나서 그냥 인간 생명에 대한 어떤 연민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북한에서 살았고 한국 국적자로서 정체성과 자존감에 대한 혼란을 경험했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히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가진 신분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하는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오히려 내가 가진 또 정체성이 나의 삶의 이런 장점이 되고 또 그래서 향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는 이 사이에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탈북민이란 이유로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주목하는 미국인 학생들의 진정어린 태도를 통해 갖게 된 생각입니다. 임주연 씨는 귀국 후 탈북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인 풍요로움, 무엇보다 여행의 자유에 대해 동경했던 30대 여성 최유미 씨는 이번 방문이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여권이란 걸 받고 어디든 갈 수 있을 거란 설레임과 기대가 있었지만 정작 갈 수 있는 상황은 오지 않았고 그런 자신에게 해외여행은 탈북자만이 느끼는 특별함이라는 겁니다. 유미 씨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영어를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13년 설립된 한국 내 민간단체 우리 하나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들어간 건 지난 15일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한국학과 교수들, 학생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마지막 목적지였던 동북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대학교까지 매 강연마다 수십 명의 학생들과 소통하며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의 공식 페이스북에는 마지막 강연에 대한 짧은 소감이 올라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교에서 진행한 강연을 듣기 위해 150명이 넘는 학생, 교수, 연구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북한의 현실과 인권에 대해 강연한 우리 하나 학생들과 참석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내부, 탈북자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단체가 달려간 곳은 미국 동부와 북부에 위치한 7개 대학교입니다.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조지타운대학, 조지워싱턴대학, 컬럼비아대학, 브라운대학, 보스턴대학, 웰슬리대학입니다. 대학교들을 돌며 다양하고 많은 학생들과 교수진, 연구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 탈북민 학생들은 세 번째로 방문했던 조지타운 대학에서도 열띤 강연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탈북민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해 증언했고 그것이 바로 탈북한 이유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있습니다. 화폐 개혁을 하는데요. 2000년 초반부터 이제 북한 사회가 시장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 이제 시장화가 막 활성화되고 뭔가 국가를 믿기보다는 사람들이 다 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적가에는 돈이 없고 외화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 한테서 어떻게 돈을 달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개혁이라는 걸 하는데 그냥 다 무시를 하고 얼마를 갖고 있던 무시를 하고 구화폐 50만 원에 새 화폐 500원을 다 동일하게 이제 나눠준 거예요. 가정.
최유미 씨는 자신이 탈북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 정권의 열악한 경제 정책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일로 북한 주민들은 정권이 믿지 못하게 됐고 자신도 북한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시안게임 당시 이뤄진 남북한 단일팀에 대한 탈북민들의 생각을 묻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궁극적으로 갈등보다는 이해와 화합이 중요한 만큼 단일팀은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말했습니다. 조지타운대 학생인 야스민 씨는 학생들의 강연 내용 가운데 자살할 각오로 탈북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Aware of the difficulties that defectors have to face leaving North Korea. But I guess it was really inspiring hearing it from a very
탈북민 학생들은 미국의 대학생들은 모두 발전 가능성이 크고 탈북민에 대한 시각이 동정심이 아니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7개 대학 가운데 콜럼비아 대학과 웨슬리 대학이 가장 인상이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웨슬리 대학에서는 미국인 청년 여성들의 힘을 느낄 수 있었고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법학과 학생들의 질문으로 많은 생각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콜롬비아 대 법학과 학생들은 탈북민 학생들에게 북한과 한국의 법률 제도의 차이점, 대북 제재의 역할, 북한 사람이 인권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언론의 자유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대학 법대 학생들의 모임인 The Society for Korean Legal Studies, SKLS 측은 탈북자 초청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뉴스 속의 북한과 탈북자 증언으로 듣는 북한에 대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임의 사라 대표는 탈북민들의 이번 방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탈북자들이 국제사회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고 북한의 선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과 탈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핵무기 논의에 가려진 북한 주민의 인권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사라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내 탈북자들의 미국과 해외 방문을 환영하며 앞으로 더 많은 탈북자들의 방문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북부의 모니토호와 남부의 버지니아호가 만났습니다.
저쪽에서 쏜 대포도 우리 배 철갑에 맞고 그냥 튕겨나가고 우리가 쏜 대포도 튕겨나가고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 겁니까? 지고 있는 겁니까?
포탄이 다 떨어졌습니다. 철갑 밑부분을 명중시킨다면 버지니아호는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햄부턴 로드 전투에서 북부의 모니토호와 남부의 버지니아호의 결투는 결국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조지 맥클레론 장군은 포토맥 지역의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포토맥 부대는 북부군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훈련이 잘 돼 있었고 장비도 제일 좋았습니다. 남북전쟁이 시작된 첫 해 포토맥군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맥클레런 장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전투 참가를 미뤘습니다.
저는 포토맥강에서 배를 이용해 병력을 수송할 계획입니다. 체사피크만까지는 선박으로 내려가서 배를 버지니아 해안의 리치먼드 동부 지점에 상륙시키는 겁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각료들께서는 하루빨리 남부연합의 수도를 점령하라고 하지만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병사들이 완전히 전투 준비를 갖추기 전에는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전 병력을 이동시키겠다는 맥클레런 장군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워싱턴을 무방비 도시로 남겨두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뜻이 그러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리치먼드로 진격하겠습니다. 그러면 워싱턴으로 접근하는 남부 병사들도 자기 수도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곧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862년 3월 17일 조지 맥클레런 장군이 이끄는 포토맥군은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2주일 사이에 5만여 명의 병력이 리치몬드 동남부 먼로 요새에 도착했습니다. 먼로 요새는 100문의 대포와 수천 톤의 장비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먼로 요새에는 북부군의 수가 늘어갔습니다.
맥클레런 장군은 요크타운까지 신속하게 이동하고요. 다시 리치먼드까지 밀고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맥클레런 장군은 생각했던 것처럼 신속하게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봄 장마 때문에 진흙길이 온통 황토물로 뒤덮여버렸습니다. 병사들은 어떻게든 뚫고 나가보겠지만 대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대포 지원 없이는 요크타운을 공격할 수도 없으니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맥클레런 장군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맥클레런 장군! 공격을 하세요! 행동을 좀 취하란 말입니다!
하지만 맥클레런 장군은 여전히 머뭇거렸습니다. 포병대가 도착해 모든 준비를 끝냈을 때는 남부군은 이미 윌리엄스버그 외곽 숲으로 후퇴한 뒤였습니다.
조지 맥클레런 장군은 윌리엄스버그 외곽으로 후퇴하는 남부군을 추격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만 해오던 맥클레런 장군의 군대는 처음으로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는 뭔가 이상하게 진행됐습니다. 숲이 너무 울창해서 서로 보이지가 않았고 병사들은 섬광과 폭음이 움직이는 곳을 향해 무조건 발사했습니다. 그런데도 목표물은 명중이었고 이 전투에서 약 4천여 명의 병사들이 전사했습니다.
남부군은 병력 면에서 북부군에 비해 약했습니다. 남부군은 병사 수가 많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병력을 넓게 분산시켜 배치했는데 이 작전에 조지 맥클레런 장군은 속고 말았습니다. 맥클레런 장군의 부대는 남부연합의 수도인 리치먼드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했지만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더 많은 병력과 장비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남부군을 이끄는 뛰어난 군인인 로버트 리 장군은 남부연합의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스톤웰 잭슨 장군의 부대를 버지니아에 있는 쉐난도호 밸리까지 이동시킨다면 우리가 워싱턴을 위협하려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부군은 리치먼드에 군대를 보내는 대신 워싱턴 근처에서 발이 묶이게 될 것입니다.
제퍼슨 데이비스 남부연합 대통령은 로버트 리 장군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스톤웰 잭슨 장군은 쉐난도호 밸리 부근에서 북부군과 만났습니다. 스톤웰 잭슨 장군은 놀라운 전술과 기습 공격으로 북부군에게서 승리를 거두고요. 이 지역 여러 마을들을 점령했습니다. 전략 요충지에 신속히 병력을 이동했던 잭슨 장군의 군사 행동은 지금까지도 세계 여러 나라 군사학교에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을 만큼 모범적인 전투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스톤웰 잭슨 장군의 기습 공격은 로버트 리 장군이 예상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은 남부군이 당장 공격해 올 것 같아 겁이 났습니다.
남부군이 워싱턴 코앞까지 와 있다는데 우리도 어서 짐 싸고 피할 준비해야겠죠.
저희는 이미 짐 다 싸고 언제 떠날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알 수가 있어야죠.
전쟁에서 수도를 뺏기면 그걸로 끝나는 거라는데 북부군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군사도 우리가 훨씬 많고 장비도 훨씬 좋다더니 어떻게 남부군이 워싱턴 근처까지 공격해오도록 놔둔 걸까요?
볼티모어 같은 주변 도시들 증원군들이 지금 워싱턴으로 오고 있다니까 그래도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도 남부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 빨리 짐은 싸고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리치몬드의 맥클레런 장군을 돕는 대신 수천 명의 증원군을 쉐난도어 밸리로 보내 워싱턴을 위협하고 있는 스톤웰 잭슨군을 추격하게 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리치먼드에서 북부군을 몰아내기 위해 먼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잽 스튜어트라는 어느 젊은 장교는 기마병을 이끌고 북부군 주변을 정찰했고 3일 뒤 로버트 리 장군에게 정찰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맥클레런 군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을 파악했습니다.
1862년 6월 25일에서 7월 1일까지 남북전쟁에서 7일 전투로 알려져 있는 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남부군의 로버트 리 장군은 맥클레런 장군의 북부군 전선 오른쪽 측면을 겨냥해서 대부분의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2019년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 달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고요. 끝곡으로 Backstreet Boys의 As Long As You Love Me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9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잉글리시 위드 유가 방송됩니다.